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설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진보가 없겠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정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되 온전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각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여태까지 그 사도행전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그 결과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고 그리고 31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복음 이후에 어떻게 복음의 그 사역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자 그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그러한 핍박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에 의해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성도들에게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여태까지 자기들 편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 바울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당혹감과 또 한편으로는 또 배신감, 또 이 분노를 통하여서 그 놀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타락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그 파괴력이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을 이 복음이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는 일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타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그 무서운 그 파괴력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읽은 그 19절에서부터 이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많은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날에 그 일어난 그 사건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서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는 많은 그 시간이 흐른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회심 이후에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홀로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행전 19절에서부터 23절 사이 언젠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22절, 21절과 22절 사이에 그 갈라디아 1장 17절에 있는 그 광야에서의 그 3년 동안의 체류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에서의 그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울이 돌아와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론이고 또 다른 그 이론은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에 이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의 체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편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22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23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메섹 회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그 전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런 체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체류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할 그 내적인 그런 준비의 기관으로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성이 그 계승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카톨릭적인 발상이죠. 왜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까? 이 교황이 그 사도들의 그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이 사도성은 결코 계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때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전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요. 고린도 전서 그 1장에 보시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공동 지금 그 저자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및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그죠? 그 고린도 후서 1장으로 한번 또 가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붙이고 있고 및 형제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디모데죠. 그죠? 영적으로 바울이 낳은 그런 영적인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사도성이 계승된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로 가보시면 빌립보서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성에 있어서는 바울과 디모데는 구분되는 거예요. 사도성은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베드로의 사도성이 계승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은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사도성을 계승했다 해서 이제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도성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과 체험들을 일으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보다도 복음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그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결코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된 이후에 사도성은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3년 동안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갔던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뭐 다른 그 사도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직접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서 있는 토대는 인간적인 그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열두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서의 그 체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1장 전체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길게 변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한꺼번에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복음의 그 내용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장 이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그가 뭐 22절에서 돌아왔는지 23절에서 돌아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큰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레다 왕의 방백을 매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은 그 당시 그 홍해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스렸던 그 영향력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그 빌라도를 그렇게 매수해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방백을 매수하여서 이제 바울을 다메섹에서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때에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결코 중단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바울이 그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26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분명히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메섹에서 큰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에 놀랐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울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행했던 그 핍박이 얼마나 잔혹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잔혹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제 바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메섹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 바울을 도우시고자 어떤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큰 반대,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괴계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도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론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아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이방에 보내서 이방을 복음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도망치듯이 쫓겨가듯이 있었던 그 일을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문을 닫으신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선교에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문을 다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아 일이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기를 원하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아닌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기대치 못한 정말 그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그 수많은 그 결실들을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답답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가 모든 마음을 접고 바울은 여전히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시적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해 보실 때에 유대와 또 갈릴리 또 사마리아의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복음 전도 상황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고 안정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베드로 사건이 또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한 이방의 선교 사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그 전도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9장 31절까지 오는 도중에 주인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열두 사도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행하고 그의 또 순교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또 빌립이 나와서 또 사마리아 지역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바울이 등장하고 이제 32절부터는 또 베드로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31절을 통해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런데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도 사역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력하며 수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루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됨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특권이고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얻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해 나갔을 때에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별처럼 빛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28장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어 설교 예배를 맡았던 그 베렛이 가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올지 모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분은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심 먹고 남자의 소명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우리가 소명하면 굉장히 큰 것을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목사로 부름을 받고 뭐 장로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한 명,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냐보다도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조그만 그런 섬에서 그렇게 목회하도록 부르셨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맡기신 일인 것을 깨달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의 그 모든 인생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미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초소로 보내시고 또 그 모든 그 원대한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것을 깨달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한 그것이 영광인 것을 알고 그렇게 자원하며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그 위로로 구원 얻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그 역사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결코 중단됨이 없이 진행해 나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우리 시대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